아니의 성필과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시니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주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오.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도 주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눈만 속이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성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낮에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돌봐주시고 저녁에는 찬송하게 하시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확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대로요. 주보 뒷면에 있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장을 봐야 되는데 발췌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표준 세번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은 여덟 번째입니다. 소경, 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소경의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치유한 역사를 보면요. 보통 두 부분까지만 있어요. 그분이 병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난제가 있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말하자면 건물로 따지면은 제가 오늘 3층으로 건물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하층에 있고요. 그 사람이 나아졌다, 문제가 회복됐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그저 일반 사람처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다. 고통받으셨던 분이, 목사님, 저는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렇게 필라델피아에서 다리를 건널 때에 거기에 구걸하는 홈리스 있는데 저분은 그래도 시민권자 아닙니까? 자기는 그게 제일 부럽다고서. 요즘 와서 물어보면은, 아, 그건 그때 그랬었던 거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죽 그랬으면은 그랬겠냐마는 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한데, 병이 나아진 거 감사한데, 일반 사람처럼 된 거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신 것이 그저 병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미국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시민권 받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하층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요, 지상에 3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이렇게 보통 그냥 쑥 지나가는 장면을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실제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끄신 것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천상. 오늘 예배 오신 거 여러분이 천상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는지, 그 안에는 어떤 힘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던지는 질문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층에 다 와 계세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주로 어느 층에서만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은, 야, 나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위에도 있다.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만나준다. 그렇지만은 나는 네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큰 나이다. 그게 보실 수 있으면은 그러면 오늘 설교는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하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입니다. 장애인의 삶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생애를 어둡게 하고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너무 좋겠다라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없는 사람 없고요. 이게 두더지, 옛날에 무슨 가면은 두더지 잡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이 두더지 잡으면 저 두더지 나오고, 저 두더지 잡으면 저 두더지 나오고, 항상 돌아가는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 문제만이라는 그 난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너만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너만 이렇게 별스러운 걸 생각하지 말고, 모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난제와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 산다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하고 나서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한다는 것도 하고 나면은 좀 부족한 거. 그래서 부모로 사는 게 죄고, 목사로 사는 게 죄고, 성도로 사는 게 죄고, 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애로 보이는 그 문제가 사실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지나간 사람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눈먼 문제가 없었으면은 예수께서 찾아들이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게 닥친 상실과 파괴, 수치와 난제, 어려움은 예수님을 찾아들게 하는 초청장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보면은 그 난제가 없었으면은 주님과 이런 단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난제가 없었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입장이 되셨을 겁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다 이런저런 난제와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에 맨 처음 먼저 교회에 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는 거가 어떤 표정을 보이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좋은 의도겠죠? 궁금했겠죠?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거기 있는 눈먼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입장을 바꾸어서요. 바꾸어서. 내한테 물어봤냐? 너는 눈이 멀었으니까. 너는 아픈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대해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계속 있었을 때에 의사들이 와서 아침에 막 왕진 오고 밤에 왕진 오고 선생님들이 쫙 오면은 쫙 옵니다. 와서 물어보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아들인데 거기 있는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케이스입니다. 연구 과제예요.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아주 interesting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앞에 있는 부모나 환자는 그저 자기들에게 있는 그 연구 대상이고 대상이지 인격적인 취급이 안 되고 그저 험한 이야기들이 막막 와 갑니다. 마음속에는 연구 케이스 몇 번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책 없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예 전제를 딱 했어요. 질문 자체에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먼 거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무슨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느냐? 아니면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부모 때문에, 부모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누구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당장 전제가 제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지?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리한 이야기인지 그렇지만 그것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그거를 묻지를 않습니다. 나음에 대한 치유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이 사람은 나을 가능성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밑에는 너는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내 책임 없다는 것이 그 밑에 전제에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담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전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난제들과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왔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대로 잘된 거는 여러분이 잘해서 다 왔습니까? 우리는 논리를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땜질도 하고 막아보겠지만은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은 주전과 주후가 달라지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난제와 어려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구원의 일을 착수하시는지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들리시면은 여러분은 낮 동안에 속해서 낮의 일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 온 세상은 광명천지가 됐는데 나 혼자 지하로 파고들면서 어둠의 자식처럼 바퀴벌레처럼 죄송하지만은 쥐새끼 마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모든 파괴의 영역에서 그는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신 그 작업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인격체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었어라는 그런 작가의 그 서명입니다.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밑에 서명이 있듯이요. 주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다른 것들은 그냥 그저 만들어내라라고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진흙을 개어서 진흙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이것은 퍼스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가보면 벅스 카운티라는데 펄벅 센터가 있습니다. 펄벅은 돼지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고 그분이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분이 불임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한국과 중국에 자녀들을 많이 입양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그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가까워서 갔는데 거기 있는 제일 막내딸이 한국 입양아예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한 방을 들어가니까 펄벅 생가인데 한 방을 가니까 펄벅 여사가 자기의 자녀들, 입양한 자녀들을 조사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품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뭐라고 펄벅 역사 써놓는가 하면은 내 자녀를 입양한 자녀입니다. 손으로 직접 만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겼는 줄을 잘 몰랐다. 주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직접 만드셨을 때에는 그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에는 그저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조상이 조각상이 부서져서 길거리에 있었으면은 남들이 볼 때는 부서진 흙조각이 옳시다. 그런데 주님의 만드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원래 원형을 만들었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자녀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쩌다가 생긴 부서진 조각이 아니라 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조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들, 내가 열 달 동안 품에 안고 너의 평생을 내가 안고 만들어낸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말씀. 주님이 진흙을 깨어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했는데 어쩌면 네가 이렇게 부서진 모습으로 있느냐,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서진 자리에 주님께서 어떻게 터치하고 계시고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고, 그분이 단순히 처음 창조해서 두 번째 창조는요, 우리는 뭘 해봐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좀 낫지 않아요? 요리를 해보더라도 첫 번째는 실험작이고 성공하면 정말 손님께 먹이지 않아요? 저는 생각할 때 처음보다 두 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비유를 시작하셨을 때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주인이 그 잔치 맡은 사람이 와서 첫 번째 술보다 두 번째 술이 훨씬 더 맛이 있구나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인생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부서진 자리에서 회복하는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더 멋있고 더 신나고 더 온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보냄을 받았을 때, 실로암이란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보내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갔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보내는 자리에 가서 씻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때로는 눈을 붙였으니까 소경으로 있는 것도 칙칙한데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붙였으니까 몰라서 망정이지. 아니 돈은 안 주고 구걸하려고 했는데 돈은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소경이 실로암이라는 자리에 물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자리를 간다는 것은 왜 가라고 그랬을까? 주님이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이 사람이 가라 그랬을 때 실로암이란 말이 가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보내줬을 때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다는 모르지만 요 순종해봐라 했을 때에 믿고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나의 목, 이루어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시는 치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현이요, 기가 막힙니다. 돌아왔다가 아니에요. 돌아오면은 예수께 돌아오는 건데 그냥 눈 밝아졌으니까 예수는 사라지고 없으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는 정상인이 되어서 보통 사람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 이런 영접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내가 이런 지하생활 하다가 지상의 방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언제 주님 만날 것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면은 또 문제가 생겨야죠. 그럼 다시 또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올라왔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사람의 인생이 뭐로 정의가 되는가 하면은 문제로 정의가 됩니다. 이 사람은 언제 주님을 만나는가? 구원자로 만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구원해 주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구로서로만 만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만나는 주님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서만 만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그 문지름에 나오는 지니처럼 거기 나오는 마법사처럼 문지름은 하나님이 나옵니다. 지니가 나와서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그 지니라는 그 마법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항아리 호롱병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계속 함께 하기에는 불편한 당신이에요. 이제 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거기는 들어가십시오. 이제 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신앙생활은 이제 요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눈에 표시 나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심부름꾼으로 그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응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러다가 한 번쯤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될까 봐.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보통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눈이 보였으니까 이제는 구걸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웃 사람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은 구걸하던 사람이 구걸 안 하는 게 큰 것입니까? 나면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이 큰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일에는 경중이 비중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눈이 났다니 어떻게 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 준 사람은 없고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너 원래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우리들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요.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꼬리표를 붙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느냐? 옛날에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뭘 한다고 수군거리고 하는 그것으로 그쳐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물어봅니다. 나를 받아주고 영접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우리처럼 살아가자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육신의 눈이 나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눈 나아졌지만은 그 세계에서는요. 항상 과거에 구분했던 사람. 거기 대해서 평가가 낮아지고 없이 여기는 것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그리고 하필이면 씻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해갈 때에 우리들에게 있는 그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치유받았으니까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예수 빼버리고요. 그냥 보통 사람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마 이 사람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이 됐든지 실수가 됐든지 자기도 모르게 예수라는 이름을 딱 말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가 눈 떴는데 거기에서 그 회복의 스토리에서 예수를 빼버리라 그럽니다. 예수가 없었으면 이 사람은 기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의 스토리를 빼버리고 우리처럼 그렇게 되어라고 그럽니다. 거기 있는 직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도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주변에서 환경에서요 예수를 빼버리고 예수가 어떻게 하라는 그것을 빼버리고 자연은총의 세상에서 그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은혜 놀라웠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사라지고 보이시지가 않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내가 예수라고 말했으면은 저기가 저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뭔가 될 것인데 예수는 사라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또는 교회에서요 많은 분들을 와서 섬기고 그들의 문제들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그 문제 해결된 것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것처럼 딱 끝치고는 다시 옛날의 삶의 방편으로 돌아가서 연락도 끊습니다. 관계도 안 합니다. 그럴 때에 안타까운 것은 그게 다가 아닌데 거기에서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주변에서 다 프레셔가 예수라는 것만 이야기 안 하면은 이 나면서 눈먼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받아주고 교회에서도 받아주고 직장에서도 받아주고 이웃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처럼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 보통 사람으로 살아라고 모두가 난리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모두가 예수가 사라진 세상에서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예수가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살 것인가? 그러면은 내가 원했든지 원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살아있다고 이것을 하게 되는 자꾸만 그런 입장에 나를 몰아가요. 내가 그런 입장에 나를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 왕따가 되어갑니다. 표현이 죄송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점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냥 예수 빼버려라. 그러면은 이렇게 다 받아주겠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예수로 인한 예수의 역사,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보려고 하면은 뭐가 보이게 되는가 하면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력이요. 그 세력이 사방에서 몰아가지고요. 예수를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세력이 보게 돼요. 이게 그때의 선택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체험했던 이 예수를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예수가 아직도 다 누군지를 모릅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힘은 나를 그대로 지하세계로 끌어가서 그 밑으로 넘어가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네가 지금 병 나아봐야 눈먼 소경된 자가 나중에 눈 다 됐습니까?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 영어권도요. 얼마 전부터 주보가 저도 좀 침침해집니다. 저도 폰트가 전에는 보였는데 이제는 잘 안 보여서 할 수 있으면 폰트 사이즈를 좀 크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수고들 하셔가지고 폰트 사이즈도 커줍니다. 어차피 눈이 다 멀게 돼 있고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문제 다 해결했다 한다 하더라도 다 끝나는 것이 옳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어차피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말 것으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초자연의 역사 하늘의 천상의 세계로 네가 올라갈 것인가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라는 이 양쪽의 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현장이라는 것을 보시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 갈등이 없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살기 위한 생명입니다. 살기 위한 노력과 명령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 옳습니다. 질병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에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을 때에 오죽했으면 욥이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와서 이건 너 죄 때문이야 누구 죄 때문이야 너무나 심한 말을 해서 가슴을 후벼팔 때에 욥이 이런 식으로 19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다시 왕따가 됐습니다. 또다시 버림받았습니다. 혼자 되었을 때에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예수는 나에게 지상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자녀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기까지 낮아지셔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입양해서 올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분으로 오신 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계층에서 예수는 함께 하십니다. 지하층에도 함께 하시고요. 지상으로 올리셨으면은 지상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그 밑에서 그 있는 그저 문제인에서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보편적인 사람에서요. 천국의 사람으로 올리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시고요. 지하층에서는 치유하시는 예수, 지상층에서는 연단하시는 예수, 천상층에서는 예배 받으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결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문제에 그 많은 지하층에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그늘 속에 헤맬 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셨고 저희들의 문제를 또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야 말고 우리의 문제는 시간 문제지 주님께서 이것을 실타래를 풀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상으로 올려주시는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상에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불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특별 은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기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난관과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하와 지상과 천상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경험했던 삼층천의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70장 통일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